어릴 적, 새 것에 대한, 새자가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새 것, 새 집, 또 새로 산 신발, 또새 학용품. 그 중에서도 새 옷에 대해서는 저는, 남다른 추억이 있어요. 제 누나가 2살 위에 누나가 있는데요. 70년대 초반 뭐 다들 어려웠잖아요. 뭐 저만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려우셨죠? 안 그런 것처럼 계시고. 다 어려웠잖아요. 70년대 뭐다 초반은. 그러다 보니까 저의 옷을 사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릴 적에 저희 누나 옷을 물려 입었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밖에 나가기 참 창피하고 그랬었어요. 그나마 외모가 됐으니까 괜찮았지. 그것도 안 됐으면 아예 밖에도 못 나갔을 것 같아요. 누나 옷을 물려 입었어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형 옷도 아니고 누나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밤톨같이 깎아놓은 외모가 있어서 그나마 커버가 됐지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명절이 되면 새 옷을 샀어요. 사주셨어요. 새 옷을 사면, 그런데 부모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명절날 아침에 입어라. 명절날 아침에 입어라. 그래서 머리맡에 그 옷을, 새 옷을 놓고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며, 이렇게 맞이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고 막 기다려지고 그랬겠어요. 이처럼 새 것에 대한 환상은 우리에겐 있단 말이죠. 새 것에 대한 환상. 새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또 그토록 또 준비하고 애써서 또새 집을 마련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새로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느 누구에게나 마음을 흔들 만큼 지독한 매력이 있어요. 매력. 그래서 이런 매력들로 인해서 새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사람 없고 또 거절할 사람이 없는 거지요. 누구나 다새 것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와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죠? 예, 새 것이 좋잖아요. 이왕이면 흔 것보다, 낡은 것보다는 새 것이 더 좋죠. 예, 새 것이. 우리에게는 그런 환상들이 있단 말이죠. 불교의 시간적 의미는 원 개념입니다. 둥근 원 개념이요. 돌고 도는 윤회사상이죠. 돌고 도는. 그러네 기독교의 시간적 의미는 직선 개념입니다. 직선 개념이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항상 이 직선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또 이전 것은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이유는 또 새해를 기대하는 것은 또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잊어버리고 싶고 묻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상처들을 시간의 강물에 뛰어보내 버리고 새로운 마음 가다듬어서 꿈과 희망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새해에 대한 기대와 새해에 대한 환상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약속이 어떤 때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때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에스겔은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두 나라로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기울어져 갑니다. 망하고 있어요.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에 그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포로로 끌려가게 2차 바벨론 포로 당시 에스겔이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가 팔려간 지 끌려간 지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암담한 현실이 되었지요. 아주 처참한 현실이 되었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으시고 그가 23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에스겔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의 주된 메시지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악에 가득한 이스라엘은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가득한 이스라엘은 망한다. 그러나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죄악에 가득한 이스라엘은 망한다. 그러나 다시 회복될 것이다. 처지가 참담하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이 암담하기 그지없는 그런 이 포로된 자들에게 이 에스겔의 메시지는 희망어린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한다. 완전히 망한다. 그러나 다시 회복될 것이다. 제가 잠시 성경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를 이렇게 쭉 보면요. 에스겔 한 6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6장부터 보면 항상 이 성경에 장수가 쓰여 있고 그 위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작은 소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6장의 소제목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다.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오다. 또 그 중간에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받는 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8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 9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1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다.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심판을 받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다. 12장에 보면 포로가 될 것을 나타내는 상징 행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종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거짓말을 예언하는 여자들 이렇게 얘기하고요.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다. 의인도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15장에 보면 불에 던질 땔감 같은 예루살렘 주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에 보면 가증한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느낌이십니까? 죄악이 가득하지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떠나갈 만큼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또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혹독한 그 암담한 현실이 주어지게 된 거지요. 나라가 기울어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 우리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대에 부풀었었던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23년 동안 외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의 첫 출발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유다가 망해갈 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안 봐도 뻔한 거지요. 죄악으로 가득한 거지요.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돌 같은 마음이라 그게 돌 같은 마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돌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의 은혜를 약속합니다. 새로운 마음의 은혜. 새로운 마음은 은혜입니다. 새로운 마음이요. 새해가 시작되는데도 아무런 새로운 마음이 없다. 그냥 이전의 마음이나 지금의 마음이나 동일하게 아무런 기대도 없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고백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올해도 역시 내게 은혜 주실 줄로 기대하면서 시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새로움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새로움의 의미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회복에 대한 의미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축복들, 죄 때문에 망가졌던 삶을 다시 찾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새로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새로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새로운 마음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의 은혜.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 한 마음, 즉 일치된 마음을 주신 은혜입니다. 한 마음, 즉 일치된 마음을 주시는 은혜.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야단법석일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을까 아주 날마다 날마다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힘이 듭니다. 먹고 사는 것이 당장의 걱정입니다. 힘겨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적대감이 가득해집니다. 서로를 경계하는 경계심들이 가득해집니다. 서로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서로를 딱딱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굳은 마음으로 벗겨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갈기갈기 다 찢어집니다. 각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갈기갈기 다 찢겨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19절 전반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I will give you a new heart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여기 한 마음, 일치된 마음 이렇게 하죠. 이 NIV 성경에 보면 undivided heart라고 얘기하죠. undivided heart라고 얘기하는데 나누어지지 않는, 분열되지 않는 일치된 마음을 주겠다 얘기해요. King James 버전에는 one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의 마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마음.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성경에 보니까 a new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마음. 그러니까 제가 왜 굳이 이 표현을 강조해서 쓰냐면 새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 예전의 마음도 있었단 얘기죠. 과거의 마음도 있었단 얘기죠. 지나간 옛날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옛날의 마음을 다 지워버리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과거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거죠. 과거의 마음. 그 과거의 마음이 바로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되어 있습니다. 돌같은 마음이죠. 돌같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요. 여러분 한 마음 즉 일치된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그들이 망해지고 그들이 다 기울어지고 그들이 돌같은 마음으로 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약속하셨던 그 은혜 바로 일치된 마음, 하나된 마음을 왜 말씀하셨을까?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언제든 마음가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이요. 마음가짐이 분명해지면 운명까지도 결정짓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어디에 희망을 거느냐면 새로운 마음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항정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앞서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마음, 새로운 부흥입니다. 2021년도에 우리 교회 피어오는 새로운 부흥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새로운 마음입니다. 이전의 마음, 과거의 마음, 실패했던 마음, 죄악에 가득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던 그 마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문학가 빠삐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일치된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하나로 똘똘 뭉쳐진 통일된 마음이죠. 여러분, 평탄할 때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한 마음 됩니다. 마음들이 잘 모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참담하고 암담한 현실 앞에 놓여질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사나워집니다. 무서워집니다. 일대 일치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좀 양보도 해야 되고 배려도 해야 되고 조금 은혜가 있고 덕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자 할 때는 절대로 한마음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힘든 일이지만 한마음을 만든다는 것을 너무 힘든 일이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 중간절에 그 속에 무엇을 줘요? 새 영, New Spirit, 새 영을 주며 얘기합니다. 새 영을 주었대요. 새 영을 주었대요. 한마음 즉 일치된 마음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해진다 얘기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마음을 수련한다든가 어떤 단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한마음, 즉 일치된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치하는 마음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일치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일치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일치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리 왜 중요하죠? 의견이 분분하고 주장이 많아지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강하게 일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혹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한마음 일치되게 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일에 힘쓰고 애쓰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일치된 마음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부부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가프라한 가정 아닐까요? 마음이 상한 심령으로 서로를 미워하는 곳 아닐까요? 영적으로 식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신이 아닐까요?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곳 아닐까요? 바로 이것이 일치된 마음의 은혜가 필요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 앞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치된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이 일치된 마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일치된 마음을 주시는 거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자연적으로 일체는 은혜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안한 가정에 임하면 얼마든지 하나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갈기갈기 찢겨진 상한 심령에 임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치유되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적 탈진 상태에 빠진 여러분에게 임하면 다시 뜨거워진 심령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일터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새로움은 일치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새 길이 열리고 새 기회가 주어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과 얽혀서 살다가 상처받을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내가 상처받았다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저 사람에게 상처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홀로 외로이 앓고 있는 마음의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외로움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찢기고 부서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치료하시고 회복하심으로 새로운 일치된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어서 일치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새로운 마음의 은혜는 뭐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래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은혜 이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딱딱한 것은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칠고 사나운 것은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살처럼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얘기합니다.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 마음은 가지각색이지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사람이 있고요. 온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팍한 사람이 있고요. 부드럽고 딱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여기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돌 같은 마음, 딱딱하게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우상 숭배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돌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병 가운데 있어서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요? 굳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몸과 근육들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장기들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생명이 위험에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운동합니까? 왜 운동하죠?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어집니다. 근육이 굳어집니다. 유연성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지금 고생을 좀 한참 하고 있는데요. 지난 교육자 수련회 때 저희들이 강원도에 태백에 다녀왔는데 내내 비가 왔어요. 참 무심하게 저희들은 눈을 보여주려고 제가 일부러 우리 교육자들에게 눈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강원도까지 갔는데 내내 비가 왔어요. 예, 비가 왔는데 아침에 되어서 늘 하던 대로 아침에 저는 일찍 조용히 나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고 비를 했는데 근데 비바람이 불어서 홀딱 다 젖었어요. 그리고 괜찮게 싶었어요. 예전에는 뭐 괜찮아서 뭐 홀딱 젖어도 뭐 딱 샤워하고 나면 괜찮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홀딱 다 적게 운동을 하고 딱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다들 자고 있더라고요. 아주 얄밉게. 이렇게 다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샤워하고 또 밥까지 다 차려놓으니까 그제서야 하나 둘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얄밉던지. 그런데 제가 운동을 꽤 잘하거든요. 꽤 잘했어요. 농구도 꽤 잘합니다. 제가 농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막이 몸이 촥 돌아가가지고 탁 넣는데요. 그런데 안 돼요. 지금은 우리 교육자들하고 낮에 농구를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안 돼요. 전에 하고 다르더라고요. 왜요? 굳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육들이 굳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기도생활이 안 되고요. 찬송생활이 안 되고 또 봉사생활도 안 되고 전도생활도 안 되고 예배생활도 안 됩니다. 굳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굳어진 것을 그냥 놔두면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고 또 공격을 하고 상처를 주고 또 사나워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마음의 은혜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이 마음이요. 여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렙바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렙바살이라고 하는 것은 살과 이 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과 피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살처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는 아주 작은 어떤 미세한 움직임에도 느낌이 있어요. 촉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람만 훅 불어도 그 바람이 흘러가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은 참 놀라워요. 어쩌면 이렇게 예리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레파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파살. 바로 이 살처럼 이 피부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변화되는 게 뭐냐면 딱딱하게 굳어진 바위 같은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의 상태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무감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머리를 떨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새로운 마음의 은혜는 뭐냐? 바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소유하면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또 용서의 마음을 언제든 감싸줍니다. 저는 우리 양지연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상대방을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아프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감싸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입으면 바로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또 말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부드러워지고 삶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드러워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양력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부드러워진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죠.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안정감이 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었으니 여러분 또한 역시 여러분 주변에게 그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다 찔려서 상처투성이의 마음들이지요. 누군가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내게 손해를 끼치지 않나 하고 바짝 긴장하면서 경계하고 과잉 반응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돌 같은 마음에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제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 쉽게 반응하고 은혜 앞에 쉽게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의 말씀이 주어져도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작은 말씀에도 정말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은혜,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말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행동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생각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마음의 은혜는 뭐냐? 말씀을 따르며 지켜 행할 마음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따르며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은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들 아닙니까? 말씀은커녕 이미 떠난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따르며 지켜 행할 마음을 주시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어요. 20절 말씀해 보세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얘기합니다. 여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본질, 다시 돌아와야 할 본질이 있다는 거죠. 그 어디예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의 은혜, 즉 따르며 지켜 행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20절 전반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여기 따르며 행하게 하리니는 순종의 마음의 행위입니다. 순종의 마음의 행위. 유대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따르거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희망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켜 행할 마음을 주시는 은혜.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말씀대로 따르며 지켜 행할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힘써 애써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도 말씀대로 따르며 지켜 행할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바로 이 세 번째 은혜, 그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학자가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돌담을 뛰어넘으라 하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의 일들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말씀대로 따르며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관계가 새로워질 것이다. 관계가. 이전에 깨어진 관계, 흩어졌던 관계, 또 멀어졌던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새로움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과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마음의 은혜는 뭐냐? 바로 행복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멸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미 포로된 그들에게 왜 이 약속을 주시냐는 거예요. 왜 이 은혜의 약속을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행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 백성의 행복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양적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하실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치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말씀대로 따르고 지켜 행할 마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소유가, 어떤 사이즈가, 어떤 대단한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모든 일들 끊어버리고, 여러분들 실패하게 했던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치된 마음으로, 또 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켜 행할 마음으로 다시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신다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복을 다시 안겨 주시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도 가까이 느껴지고 말씀도 더 가까이 느껴지면서 그야말로 천국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같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 영, 새 마음을 주시어 그 은혜로 일치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말씀을 따르며 지켜 행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새로운 마음의 은혜로 더 새로워지고 정결케 되어 나누어진 마음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불순종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우리 모두는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며 마음껏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치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지요. 그때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마음으로 상대방의 나와 다른 모습,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생각, 행동을 이해하고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르고 지켜 행할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도 이 은혜로 더욱 행복하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에게 오시어 일치된 마음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투박하고 거칠었던 우리의 삶, 우리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씀대로 따르고 지켜 행할 힘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마음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정 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